저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 어머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항상 떠오르곤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아니고 제가 결혼한 다음 날부터 교회를 출석하시기 시작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교회를 첫해 출석하시던 그 해에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제가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철이 됐는데 어머님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농사지은 고추며 뭐 쌀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아주 즐겁게 시간들을 보냈는데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예요, 어머님? 그러니까 도시는 농사지은 게 없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본인 생각에는 추수감사절이니까 무엇인가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물으시는 거지요. 선뜻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아침 앞에 차려놓은 것처럼 많은 과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내용으로도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우리는 헌금을 하고 또 헌금한 내용들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는 올해 무슨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니? 이런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으로 예배를 드렸느냐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들려서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2016년도 감사절 주일에 무슨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함들,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준비를 하셨고 아니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일의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이민생활을 살펴보면 감사할 내용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들을 적어보라 하면 적을 수는 있겠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을까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환경이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 또 인간관계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주일은 어김없이 또 한 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감사절 주일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해야 될 자들을 복 있는 자, 복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는 복이 있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잘못됐다, 너희는 옳지 못하다, 너희는 악하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멀리하고 우리를 내치게 될 때 그런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안 됐다,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되었는가, 참 불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 그 사람 참 복받았다, 그 사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 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되면 복이 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자, 23절에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막 춤을 추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내어치는데 그날 즐거워서 기쁘게 막 잔치를 벌이라는 이야기는 왠지 어찌 모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존경받고 칭찬 듣게 되면 그때 즐겁고 기쁘고 잔치를 벌여야지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욕하고 여러분들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서 막 뛰놀라고 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자들,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을 살으라 그러면 기쁨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가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 기자가 쓴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말은 사실인 것 같고 우리의 생활과는 맞지 않으니 참 난감하죠.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삶의 원인과 조건이 단순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외면과 멸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을 범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한다면 그거는 당연한 삶이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으로부터 악하다고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복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려 하다 세상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이곳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지 세상이 왜 우리를 악하다고 멸시하고 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게 되면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것은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래요? 예수님, 그분을 먼저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단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희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 세상으로부터 악하다라고 평가가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멸시받고 천대받고 외면당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감사절 주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년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할 내용들은 없는 건 아니지만 가슴 깊숙이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한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사업을 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아도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힘듦의 연속이었지 기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사해야 될 것은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흐지부지 살다가 세상 가운데 머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상황 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 분리,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현실적인 내용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냥 모든 일들 탄탄대로처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그랬는데 아 요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저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걸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인식이 있을 때부터 여전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순탄한 삶보다는 어렵고 힘든 삶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나고 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이 기쁨으로 승화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만 여전히 그 현실 속에서는 아프고 힘든 삶의 연속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은 더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민 생활이 오래되시면 오래되신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컸지만 그 열망에 대한 대가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보다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들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연속되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삶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인류가 시작했던 그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이러한 적대관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4페이지를 보게 되면 타락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뱀과 여자였던 하와와 남자였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였던 그들에게 내리는 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였던 하와를 원수 관계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 관계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뱀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사탄의 후손들 세상으로 표현되는 그 후손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었던 메시아 그분과 사단과 싸움을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잘을 해도 세상은 늘 어떤 모습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까? 공격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당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늘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인자한 얼굴로 인내심 강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쌓아안고 그들을 아껴줘도 그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할 겁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고 모든 일들이 잘 완성되는 그 사람들이 복된 게 아니라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조금은 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멸시라면 더더욱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정말 확실한 것인가? 잘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표가 안 나죠? 그럼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생 속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장애를 받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날 환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날 즐거워하고 나를 만나기를 기뻐하고 나에게 칭찬하고 야 너 멋있다 적어도 너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게 지금 누가복음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향해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게 웬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환영받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하잖아요. 만약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있는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악하다고 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외면하고 멸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괴팍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데 무슨 일을 하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 저 사람 같으면 참 배가 아파요. 나처럼 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는 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데 아, 누군 맞는데 그 사람 참 뭐처럼 사는데 일이 잘 돼요. 돈도 잘 벌리고 하기만 하면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하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찰나 같은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개는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 시련들, 고통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마음을 둘 곳은 세상이 아니다. 내가 세상 속에 아무리 마음을 두어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이 땅의 그 찰나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세상이 널 미워해? 널 미워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 그 천국을 향해서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음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자 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찾아다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련과 어려움들이 오면 그것을 이겨나가시란 말이에요. 더 큰, 더 웅대한, 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란 말입니다. 그럼 하늘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지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것이 2016년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사보다 큰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렇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조건과 외형적인 모습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물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어제 기뻤던 내용들이 오늘은 슬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용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귀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이 믿음 때문에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감사절 주일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맞이하고 넘어가는 우리 서머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